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반군 지역에 공습을 재개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어제 공습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지난주 민간인들의 무장 해제와 반군 장악 지역 탈출을 위해 공습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가장 강력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민간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대체로 무시했고 반군들은 이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 산하 통신은 반군이 알레포 서부 정부 장악 지역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 요원들과 구호 요원들은 지난달 이후 알레포에서만 300여 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대부분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에 투입될 병력에 터키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주둔 터키군이 모술 인근 기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군은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관계는 터키가 지난해 순위파 지역인 모술 북동부에 ISIL과 싸우는 지역군 훈련을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면서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이 최근 소형 무인기에 탑재된 폭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르드군은 당초 이 무인기가 ISIL이 지역 정찰을 위해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검색을 위해 진지로 가져갔다가 폭발을 일으켜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ISIL이 무인기 속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격하는 방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은 ISIL이 지난달 소형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물 탑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당내 인사들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라이언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을 저열하게 대하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라이언 하원의장이 유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인물의 지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도 족쇄를 풀어줘서 매우 좋다며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여성 비하 발언 내용이 담긴 2005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수십 개 대형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오염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다고 중국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오늘 발표에서 북동부 산업지구 내몽골과 랴오닝성, 또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허베이성 등을 환경오염 최대 배출 기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벌금, 생산량 규제 등 징벌적 조치들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다렌 지사는 850만 위안, 미화 약 127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발화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당초 69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3분의 1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고급 사양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7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이틀 만에 9%까지 떨어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사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이자 살아생전 아방궁을 지어서 호가호위하고 죽어서는 자신을 지켜줄 셀 수 없이 많은 호위 병마용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에 묻힌 사람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밀이 함께 묻힌 진시황릉에서 최근 또 하나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을 지키는 수많은 병마용들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진시황릉이 조성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실물 크기의 점토 조각 전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크기도 20cm 정도로 매우 작았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실물 크기의 병마용 제작이 가능했던 데는 이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란 주장인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은 13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 중국과 유럽은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다는 진시황릉. 활발한 연구 작업이 지속돼서 이 무덤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들이 더 많이 얼굴을 드러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3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8도, 신의주 8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에서 20도, 함흥 6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노래입니다. 비와 눈물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Rain and Tears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앞으로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반부패 개혁 조치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보는 한편 외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오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도시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일함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가 인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마틴 애널스 상을 옥중에서 수상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군요.
예, 보통 매년 가을에 한 차례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줄여서 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18기 중앙위 5중전회가 진행됐고 올해는 6중전회입니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2여 명 등 총 370여 명의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서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해 5중전회는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경제계획의 뼈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경제가 중심이었지만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6중전회는 정치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6중전회 준비 과정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들어서 6중전회 준비를 위한 당과 정부 각 기관의 각종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공산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가 향후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개혁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예. 자, 올해에는 정치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될 걸로 보이나요?
예, 의제가 논의된다기보다는 발표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위원들이 몇 가지 의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 당 서기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이 당과 국가 운영 전략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 회의 구성원들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제를 발표할지가 관심사인데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앞두고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를 이끄는 공산당 내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핵심 의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데도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명목상 회의 형식입니다만 담은 이미 뭐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부패 방지 문제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의제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패와의 전쟁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간부들과 정부 고위직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면 지침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엄격한 당 관리, 이른바 종엄치당과 연결되는데요. 이번 6중전회에서는 반부패 규정을 대폭 확대 강조한 공산당 정치생활 준칙을 제정하고 당 내부의 독립기관을 통한 감독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부패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대폭 확대해서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네, 반부패 규정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외신들을 보면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반부패 규정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반중국 성향 매체들은 이번 6중전회가 시 주석이 자신의 반대파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그 밖에 중요한 의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도 역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다수의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가에는 67세까지 유임하고 68세에 은퇴한다는 뜻을 담은 고위직 인사 원칙인 칠상팔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948년생인 왕치산 서기를 비롯한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이번에 곧 줄줄이 물러나야 되는데요.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왕석이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을 유임시킴으로써 이 칠상팔하 원칙을 폐기할 거라는 겁니다. 왕석이는 이번 6중전에 이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사정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중국어권 그 매체들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얼마 전에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도 내년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의 후계자가 정해지는 것이 관례지만 시 주석이 이런 절차를 계속 연기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6중전회에서 1인 지도체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최근 리커창 총리의 몫인 경제 분야까지 직접 챙기는 등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장점인 전 주석부터 이어져온 주석 임기 두 차례 수행을 통한 10년 집권의 원칙이 이번에 깨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진행됐었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다음 개최지는 2020년 일본 도쿄입니다. 그 다음 대회인 2024년 올림픽을 치를 장소를 놓고 각국 주요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이탈리아 로마가 어제 유치 신청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올림픽 유치전에서도 도쿄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예산 문제로 중도 탈락했던 로마는 두 번 연속 올림픽 유치 경쟁을 접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예산 문제였고 이번에 또 유치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에도 재정난 때문입니다. 당초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와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이탈리아가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2024년 로마올림픽 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었지만 지난 6월에 로마시 역사상 27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된 비르지아나 라지 시장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라지 시장은 로마는 지난 1960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게 된 빚을 아직까지 갚아나가고 있다면서 경기장을 만들고 고치는 토건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올림픽을 우리 도시에서 치를 여력이 없다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각 도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모양이군요.
예.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어지면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재정 운영이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를 치렀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주정부가 파산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었고요. 2020년 대회를 유치한 일본 도쿄도 애초 세워놨던 주요 경기장 신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그마저 어려울 경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시설을 빌려서 쓰는 분산 개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개최 유치를 포기를 했는데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이제 남은 후보 도시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로마가 유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2024년 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세 곳 가운데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들 세 도시의 유치 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벌이는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2024년 대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항을 중국의 소수민족 지도자가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한 해 동안 인권 보호와 신장에 가장 기여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하는 마틴 애널스상 올해 수상자로 일함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마틴 애널스 재단이 어제 발표한 뒤에 시상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수민족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신장 위구르 출신인 토티 교수는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끝에 지난 2014년에 국가분열죄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된 중국 내 소수민족 권리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수상자 발표 직후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토티 교수의 인권상 수상에 대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갱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수상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함 토티는 중국법 법원에서 국가분열죄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인물로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토티의 죄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증거와 관련해서 오늘 중국 외교부 측은 중국에서 교수직함을 이용해서 테러 공격을 자행한 범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수업을 진행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측이 말한 테러 공격이란 위구르 지도자들의 소수민족 권리운동을 가리킵니다.
네. 이 서방 측에서는 토티 교수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죠.
예,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2년 전에 토티 교수가 수감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석방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상자 발표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토티 교수의 딸이 참석했었는데요. 2013년 초에 아버지가 중국 공안에 잡혀간 뒤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어렵게 아버지 면회를 다녀온 친지들에 따르면 체중이 20kg 정도 줄어서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에 토티 교수가 수상을 하게 된 마틴 애널스상이 어떤 상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마틴 애널스상은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기구의 사무총장을 지낸 마틴 애널스의 이름을 따서 지난 1993년에 제정됐습니다. 노벨 인권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 분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이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주류 세력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국토안보부가 미 전역의 지역선거관리부처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이 심해지는 양상이군요.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 대해서 유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후보는 라이언 의장과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신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7월 전당대회 전에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 있고요. 네. 하지만 결국 라이언 의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또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 다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2005년에 이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고 이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런 녹음 파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그 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은 지지 철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하원이 다수당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죠.
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라이언 의장을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족쇄가 풀려서 오히려 좋다. 이제 마음대로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남부 텍사스주 유세에서 끝까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On November 8th, the arrogance of Washington, D.C. will come face to face with the righteous verdict.
네, 트럼프 후보는 오만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오는 11월 8일 선거일에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골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번 녹음 파일 논란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트럼프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만큼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녹음 파일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네. 그동안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 철학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영예롭지 못하다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those people were not honorable. I did not think that...
네, 트럼프 후보는 경우가 다르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편의점에서 일할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트럼프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클린턴 후보의 동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유세했는데요. 200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 전 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이 고 부통령 전 부통령은 이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기후 변화 운동의 앞장선 공로로 이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인데요. 그런 만큼 어제 이 클린턴 후보의 유세는 환경에 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Right now, the ocean is at or near record high temperatures. And that contributed to the torrential.
네, 클린턴 후보는 현재 해양의 온도가 역사상 최고로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본 것 같은 폭우와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30cm 이상 상승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고요. 이런 기후 변화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등 미국인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나온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5% 대 37%, 8%포인트 격차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요일 2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실시된 건데요. 이 앞서 조사 때보다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의 선거 관리 부처에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국토안보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33개 주와 11개 카운티가 선거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운티는 이 주보다 작은 행정구역으로 보통 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하지만 더 많은 주와 카운티가 이 컴퓨터 보안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보안 시스템에 좀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미국 전역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국토안보부는 안보 시스템의 이 위험성이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거리상에서 보안 기능 개선을 위한 검색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온라인 인터넷 투표 과정이나 결과 등록 시스템, 또 인터넷 투표 시스템과 관련한 그 어떤 부분에서든 이 취약성이 발견된다면 해당 지역 관리처에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역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을 찾아내 시정하는데 길게는 3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토안보부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역 당국이 점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미 여러 차례 이 사이버 공격이 감지됐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국과 국토안보부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지난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을 지휘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해킹 행위의 범위와 민간성을 고려할 때 이 러시아의 최고위급 관리들만이 이 같은 행위를 승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고요. 또 이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요. 또 지난 9일에 있었던 이 대통령 2차 토론회를 앞두고 또다시 인터넷 폭로전이 있었습니다. 이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킬리크스가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와 이 후보 측근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건데요. 이들 이메일 역시 해킹으로 입수된 것으로 이 클린턴 후보가 과거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로부터 이 거액의 강연비를 받고 진행한 연설문 내용이 일부 공개돼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키리크스는 이어서 일요일과 화요일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인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 등 수천 건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네, 포데스타 선거대책본부장은 어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의 일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데요. 포데스타 본부장은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 러시아의 해킹에 미국 정부가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러시아의 관련성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관련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어제 또 세르게이 키슬야크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미국 선거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키슬야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화성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화성 여행, 화성 식민지, 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성 탐사 계획을 공개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2030년대까지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화성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장기적으로 화성에 머물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얘기, 이 사실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이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 우주선을 이용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급품을 보내는 등 긴밀히 협력을 해왔는데요.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씨 역시 지난달 화성에 영구적인 기지를 만드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머스크 씨의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매우 대담한 계획이란 찬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30년대라면은 사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데요.
네.
행정부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올해 초 연방의회는 행정부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성 탐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주 탐사 계획에서 앞장서면 새로운 과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인류와 지구 환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화성에 가게 된다면 지구에서 인류의 삶 역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잭스의 노래입니다. 언제나 푸른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에버그린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여 년 만에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협정안은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콜롬비아 내전을 끝낼 물꼬를 튼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명문 신문 재벌가 출신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1951년생, 올해로 65살입니다. 산토스 대통령 가문은 대대로 여러 명의 정치인을 배출해낸 콜롬비아에서는 알아주는 명문입니다. 산토스 대통령의 큰 할아버지인 에두아르드 산토스는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지냈고요. 사촌인 프란시스코 산토스는 알베로 우리베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산토스 가문은 또 콜롬비아의 유력 일간지인 엘 티엠포의 대주주로 이 산토스 대통령 아버지는 50년 넘게 엘 티엠포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국제 경험이 많은 정치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커피기구에 콜롬비아 대표로 발탁돼서 9년 동안 국제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LTM4 신문의 부국장으로 일했는데요. 1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정치권에 입문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던 산토스 대통령은 1991년 당시 가비리아 대통령이 제의한 무역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정계에 투신합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00년 안드레 파스트라나 행정부 때는 재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이 시기 콜롬비아 최대 무장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협상에도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협상 과정에 실망해서 곧 사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부상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2005년에 직접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의 가장 힘있는 정당은 1840년대에 만들어진 자유당으로 이 산토스 가문 역시 대대로 자유당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자유당은 이에 반대해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당시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산토스 대통령은 자유당과 결별하고 우리베 지지자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국민사회연합당이라는 이름의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2006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우리베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의 충성심에 보답해서 가장 중요한 보직 가운데 하나인 국방장관에 발탁합니다.
초강경 노선의 국방장관
산토스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임 시기 민주주의적 안보를 주창하는 우리베 대통령 아래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 반군을 상대로 초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는 산토스 대통령 정치 이력 중 가장 논란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2008년 3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급 인사를 사살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가는 공습을 승인해서 에콰도르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토스 대통령이 장차 대통령의 꿈을 꾸는 발판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7월 산토스 대통령은 6년 동안 반군에 억류돼 있던 잉글리드 베탕쿠르 전 대통령 후보와 미국인 등 14명을 총격전 없이 구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명성과 함께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 후 평화의 길로 노선 변경
우리베 대통령의 3선이 불가능해지자 산토스 대통령은 2010년 국방장관에서 물러나서 국민사회연합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69%의 압도적인 득표로 대권을 거머쥐는데요. 하지만 우리베 대통령의 계승자로 여겨졌던 산토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베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2년부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상을 개시하면서 강경노선 일변도였던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화협상은 재임 기간 내내 반군과 싸워온 우리베 전 대통령의 업적을 위협하는 모양새였고요. 우리베 전 대통령과 우리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평화협상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Ofrezco sinceramente perdón a todas las víctimas del conflicto.
약 4년간의 긴 협상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난 9월 말 50년 넘는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양측은 다시 협정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콜롬비아인들은 평화협정 내용이 반세기 넘게 콜롬비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논란.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6 to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선정됐다는 발표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부결된 상황에서 산토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이은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다면서 콜롬비아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줬다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산토스 대통령이 콜롬비아 국민을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명성에만 신경 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 오히려 콜롬비아의 민심만 분열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and your wife? 너희 부부 요즘 어떻게 지내니?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요즘 우린 보통 신혼부부들이 겪는 기본적인 재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맞아.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답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Elephant in the room.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Today's phrase is elephant, E-L-E-P-H-A-N-T,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 This phrase means that there is an obvious problem or an awkward situation that everyone knows about, but no one is talking about it because it is embarrassing or uncomfortable.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확 띄겠죠? 이처럼 elephant in the room은 눈에 띄는 분명한 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명백한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는 문제에 관해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네, 이젠 elephant in the room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Elephant in the room. We'll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희망의 언덕을 오르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Four Non-Blondes가 부른 What's Up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 Into a crisis some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s in my head, and I am feeling a little peculiar. Into 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오늘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끄는 스페인 선단이 70여일의 항해 끝에 결국 아메리카 대륙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에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수년에 걸쳐 유럽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로 가는 백길을 찾을 목적으로 포르투갈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그의 계획이 가망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여왕인 이사벨 1세를 찾아갑니다. 당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에게 선뜻 선박과 자금을 내줬고 결국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리나호와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의 3개의 함선에 90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후 70일 만인 1492년 오늘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 1937년부터 콜럼버스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제정해 매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미국은 매년 10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12일 오늘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s 등의 노래로 유명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명사 존 덴버가 5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John Denver leaves behind a legacy of music. Some of the most beautiful songs in American folk music.
존 덴버는 생전에 자연에 가장 가까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943년 뉴멕시코주에서 공군 조종사의 아들로 태어난 존 덴버는 11살 때부터 기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 대학을 중퇴하고 가요계에 입문합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존 덴버는 이후 서정적인 노래를 잇따라 발표해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존 덴버는 이후 환경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일에 관심을 쏟기도 했습니다. 음악인으로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존 덴버는 하지만 1997년 오늘 경비행기를 조종하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부근에 추락해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